골로새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고 하는 콜로세스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나 빌립보서하고는 달리 골로새서는 즉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서 개척을 하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쓸 때에 교회에 그냥 안부 편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하신 뛰어난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강조를 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아?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강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정말 많은 교회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솔직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로 귀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교회라면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짜로요. 근데 요즘 현대교회가 가장 많이 싸움을 하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주인이냐예요. 물론 겉으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죠. 라고 말은 해요. 근데 속에서는 내 목소리가 커야 하고 내 목소리가 관철되어야 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아무것도 아닌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기도 하는데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충돌을 하고 교회가 분리되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교회만 분리되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성도들은 상처를 입었고요. 상처를 입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신 분들 중에 가끔 모두가 아니지만 아주 소수의 무리들은 교회를 욕을 합니다. 성도들을 욕을 합니다. 목사를 욕합니다. 그러면 옆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게 되다 보니까 세상에서 교회의 위치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영어 예배가 있는데 영어 예배의 그 설교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는가 하면 devaluated Christian.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하게 될 텐데 바로 그런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고 기독교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 역사, 교회사 가운데 있는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으로 귀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한 종교개혁가의 종교개혁자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혹시 여러분 존 낙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존 낙스는 마틴 루터보다도 후대의 사람입니다. 존 낙스는 마틴 루터보다도 후대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칼빈이 있어요. 요한 칼빈이 있는데 이 요한 칼빈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1505년에 태어나서 1572년에 죽었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 95개의 반박문을 붙였던 때가 1517년이니까 존 낙스가 12살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존 낙스는 영국 사람인데 이 영국을 오늘은 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6세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지도가 하나를 여러분들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제 이해를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영국은 크게 네 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게 잉글랜드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그리고 바다 건너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조그맣게 웨일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잉글랜드 바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초록색인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따로 하나 있잖아요. 그게 웨일스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관계인데 여러분이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조금은 이해할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지역을 잉글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해하고 죽이고 잡아가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맨날 싸웠어요. 스코틀랜드는 추운 동네였고 그리고 좀 가난했습니다. 잉글랜드는 땅덩어리도 넓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코틀랜드를 지배하기도 했고 때로는 분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이 목사요 신학자였던 존 낙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로마 교회로부터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자꾸 교황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아 이게 설교 중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짜증이라는 단어는 취소 아 귀찮아가지고 억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교회가 영국 교회가 우리는 로마로부터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래서 독립 선언을 합니다. 독립 선언을 하고 교회를 세워 가는데 그때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이 칼빈의 영향을 받았던 개신교자들이 아 맞습니다. 로마 교황이 우리 지배를 받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서 동조를 해 주었어요. 동조를 해 주었는데 영국의 왕이 하나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뭐라고 조건을 세우는가 하면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교황의 자리 대신에 영국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로마 캐톨릭은 교황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영국 교회는 로마 교회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교황 대신에 왕이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앵글리칸 철치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의 에피스코컬 철치라고 하는 성공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개혁자들이 존 낙스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소리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에 있는 당시의 여왕이 있었는데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에요. 근데 이 여왕은 유명한 별명이 있습니다. 피의 여왕입니다. 그렇게 박해하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처형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The Bloody Queen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일부러 저렇게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얼굴인지 모르지만 좀 험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존 낙스를 계속해서 겁박을 합니다. 그리고 잡아갑니다.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감옥에다 가뒀는데 한 번은 여러 차례 갔는데 한 번은 그 퀸 메리가 메리 여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감옥문을 열어놓고 너 애니타임 나가려면 나가라.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그래요. 단 교회의 머리가 여왕이라고만 이야기해라. 그러면 너 언제든지 석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이 열려있거든요. 그리고 몇 날 며칠 열어놔요. 근데 존 낙스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영국교회는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법을 만드는가 하면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 정도로 박해가 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어떤 그 스코틀랜드에서 2부에 뵀던 이 얘기를 안 할 건데요. 스코틀랜드에서 그 개신교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잉글랜드의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다에 가서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바다에 기둥에다가 꽂아놓고 썰물 때 기둥에다가 그러니까 갯벌에다가 뻘에다가 박아놔요. 묶어놔요. 그 밀물되면 어떻게 해요?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때에 그 왕이 여왕이 교회 머리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개신교를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면 풀어주는데 거기서 바닷물에 수장되는 사람이 있었고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설득도 하잖아요. 당근도 주잖아요. 채찍도 있지만. 그래서 잉글랜드에 있는 사제가 와서 설교를 하면서 마치 왕이, 여왕이 교회 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온갖 합리적인 말을 갖다가 붙여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듣고 있었던 여자아이가 16살인가 17살 되는 여자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따라서 나갔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560년인가 존 낙스가 안 되겠다. 우리의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름을 장로교라고 일단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60년 8월 달이죠. 1560년 8월 달에 이 존 낙스가 이제 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을 대표하는 신앙 고백서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61년에 다섯 명의 목사와 36명의 장로가 모여서 교단을 세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장로 교단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교회 머리는 여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 또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가르치느냐예요. 이미 대답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면 이거는 크게 한번 아멘해 보십시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오랫동안 교회 머리가 교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영국 교회는 왕이 여왕이다라고 물론 상징적인 거지만 오늘날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교주들이 자기들의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다 구세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대 교회가 마치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고집 센 사람,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교회 머리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 목사가 개척한 교회라고. 예, 시작은 했을지 모르지만 시작하고 이루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 목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함께 저희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분들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들이 교회 주인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의 주인인 척하며 교회에서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갑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교개혁은 그러므로 진행형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작업, 성경에서 가르치는 곳으로 돌아가는 작업,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많이는 말고 크게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다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 이 진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왜 그런가 하면 머리라고 이야기하면 지체가 있잖아요. 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있다라는 거죠. 붙어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붙어있다고 그러면 어쩌면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그 사업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일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몸 안에 있는 어떤 장기의 기능을 할지 몰라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손가락과 그리고 저 사람의 발가락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인 거죠.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에 염증이 생기면 욱신욱신 쓰시면 욱신욱신 쑤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느껴요? 신경이 느껴서 뇌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잖아요. 발가락이 아픈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경이 거기 아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가락의 고름은 누가 따줘요? 손가락이 해주잖아요. 발가락이 자기 발가락을 고름 따지 못하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체이기 전에 유기체입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물론 교회는 조직입니다. 여선교회 조직, 당회 조직, 예, 조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조직체이기 전에 유기체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는 organization인 게 맞아요. 그러나 organism이 먼저입니다. organism이 먼저입니다. 한몸 되어지고 붙어있고 가족인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교회로서 기능이 시작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조직은 그 다음에 편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분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이라는 거잖아요. 머리에 기름 부어서 흘러내리는 거죠.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가질 수 있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다고 늘 가르치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의롭다라고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의 로드입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본다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사람들 가운데 막 두 개, 세 개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정상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면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너무 많잖아요. 그럼 오늘은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믿는 겁니다. 존 낙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믿었기에, 고난이 있어도,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견뎠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습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순종입니다. 정말로 믿으신다면 순종의 행위로 나와야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6주년 된, 올해가 506주년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므로 나는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다, 순종하며 살겠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 신뢰와 순종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다시 한번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